요한계시록 9번 메시지,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 계시록 1장에는 8가지 중점들,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탄생,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 지방교회들, 등대들, 인자가 있습니다. 앞에 7가지 요점들을 다루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본 메시지에서 8번째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인자로서 계시됩니다. 그분이 교회와 연관될 적마다 그분은 그분의 인간 본성 안에서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 존재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 후에도 여전히 인자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 후에도 인성을 벗지 않으셨음과 그분이 우리를 대하신 것은 그분의 인성에 입각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승리하셨으며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계십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들을 위해 하늘에서 중재하고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움직이심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13절은 등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옷에 의해 보여진 바대로 대제사장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인자 같은 분으로도 밝혀집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성하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마귀적이며 음부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그에 대항하여 서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인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셨지만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할 뿐 더 이상 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15년 전에 내가 이 관념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여전히 인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하면서 나를 반대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인자이심을 믿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인자이십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신성과 합당한 인성을 갖습니다. 지난 19세기 동안, 특히 처음 6세기 동안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에 관해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소위 신학적 학파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를 다루시려고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 안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인성 안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 자신은 사람이므로 주님께서 당신을 동정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아주 능하시지만 사람의 아들인 당신은 가련할 뿐이니 주님은 당신을 심하게 정죄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 역시 사람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교회 생활 안에서 실패했거든 자신은 단지 인간 존재일 뿐이므로 그것을 변명할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인간 존재야말로 교회 생활을 위한 매우 합당한 재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인자로서 걷고 계십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불 속에서 걷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분이 인자임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분을 인자로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신성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하시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아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갖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으며 또한 땅 위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지방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면서 하늘과 땅 모두에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13절은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제사장복입니다. 비록 여기에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분의 옷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세 가지 직임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직임은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힘으로 일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봄. 13절은 또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가슴에 띠를 두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 역시 정금으로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를 띄었다.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일하기 위해 강화되는 것이고 반면에 가슴에 띠를 두르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돌봄을 상징합니다. 교회들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완수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더 이상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그분이 교회들 한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금띠는 신성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교회들을 신성한 돌봄으로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들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분의 신성한 힘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돌봄으로 그분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태고적부터 있었음. 14절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합니다. 흰 머리털은 많은 나이를 상징합니다. 아가서 5장 11절에 묘사된 주님이 가진 검은 머리털은 그분의 쇠하지 않는 영원한 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주님이 가진 흰 머리털은 그분의 태고성을 상징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태고적부터 계셨지만 그분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처럼 흰 것을 봅니다. 흰 양털은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고 흰 눈은 창공으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양털을 하얗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흰색이며 그 흰 것은 그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흰 양털은 그리스도의 본성의 색입니다. 그분의 태고성은 그분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 먼지나 때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얗습니다. 그러므로 흰 양털은 여기와 다니엘 7장 9절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태고성이 그분의 늙음이 아닌 그분의 본성에 속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한편 흰 눈은 그분의 태고성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고 주입하는 눈을 가지신 14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음을 봅니다. 아가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눈은 마치 비둘기 눈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비춤으로서 심판하실 때 관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의 눈은 둘이 아니요 일곱입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완성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일곱 눈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불타오름은 불꽃과 같으며 그것은 관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도 역시 하나님의 땅 위에서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눈은 오늘날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비추고 주입함으로써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측면들, 특히 주입함의 측면을 필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그분의 주입하는 눈은 항상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의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당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당신의 체험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비추고 주입하는 타오르는 불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눈은 우리를 분발시키고 뜨거워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쳐다보신 후에 우리는 결코 전처럼 차가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불태우시고 주님 안에서 분발하게 하십니다. 여러 번 주님은 그분의 꿰뚫는 눈을 갖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내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존재를 꿰뚫고 우리의 참된 상황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일곱 눈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수백 번 가졌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특히 나와 친한 사람들과 다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눈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계속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빛을 내심이 나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심판하는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불이란 신성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분의 보좌는 강렬하는 불꽃과 같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분 앞에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불꽃과 같은 주님의 눈의 주된 의의는 그분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땅을 차지하러 오실 때 그분의 발까지도 불기둥과 같을 것입니다. 단련되었고 빛나는 발.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나는 옷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발은 걸음을 상징합니다. 예표론에서 볼 때 노슨 신성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의 땅에서의 걸음과 매일의 걸음은 단련되었고 시험받았습니다. 그분의 걸음이 시험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빛을 내면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발은 에스겔 1장 7절과 다니엘 10장 6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빛나는 옷인데 이는 그분의 완전하고도 빛나는 발걸음이 그분에게 신성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을 부여함을 상징합니다. 풀무에 단련되는 것은 불태워짐으로써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그분의 고난으로써 단련되었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써도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걸음은 빛나는 노처럼 눈부시며 그것은 그분에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그분이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그분의 발은 마치 불기둥 같을 것입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15절은 또한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곧 떠들썩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하심이 엄숙하고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어떤 때는 그분의 음성이 천둥처럼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인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웁니다. 교회들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20절이 밝히듯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예수의 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별들처럼 그들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야 하고 하늘에 속한 위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장로들이 지방교회들의 역사에 있어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장로 직분은 다소 공식적이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교회들 안의 움직임들은 교회의 타락 안에서 실추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주님은 우리의 주위를 영적인 실제로 되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장로들보다는 교회들의 사자들을 강조합니다. 장로들의 직임은 쉽게 인지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교회가 타락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의 간증을 지닐 수 있도록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사자들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실제에 대한 중요성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대들과 별들 모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회를 대표하는 등대는 단체적 단위인 반면에 한 지방교회의 사자를 대표하는 별은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어두운 밤에는 단체적인 교회들과 개인적인 사자들 모두가 빛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들 가운데서 걸으실 때 그분은 오른손에 인도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어떠한 위로입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므로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뒤로 물러서거나 약해지거나 실수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간증을 위해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들 안에 장로들이 없고 그보다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주님은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다소 법적이며 형식적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열망하지 말고 빛나는 별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단지 지위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등대와 별들은 모두 밤에 빛을 냅니다. 교회와 교회들 안에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빛을 내야 합니다. 모든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옴. 16절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서 그의 입은 심히 달콤하며 복음서에서는 그 입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이것은 그분의 분별하고 심판하고 사륙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공급을 위한 것이고 한편 좌우의 날선검은 그분이 소극적인 사람들과 존재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 영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심판이 있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에 의한 주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실수와 주님을 떠나 헤매는 것 때문에 이 심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방황했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심판의 유형입니다. 만일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대부분 그분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드릴 것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우리를 심판하는 예리한 칼과도 같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예리하여 우리 존재를 찌르고 우리 혼과 영을 나누며 우리 마음의 의도를 분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이런 의견들로 인한 번번한 토론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회의 의원들로서 봉사하고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사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 토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급기야 그 토론은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당회의 의원들 중 한 명이 다른 의원에게 성경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일곱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이 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의견들을 죽였습니다. 교회들 안에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아나하임에 있는 집회소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건축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결코 서로 다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 검사관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경험에 의하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마다 그 건축위원회에는 네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육하는 검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았음을 그 검사관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견이나 관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듯이 의견이 일어날 때마다 검이 그것을 조각조각 베어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더욱 당신은 베어집니다. 이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입니다. 언제든지 두 형제가 막 싸우려고 할 때 제3자, 곧 가장 강한 분이 나타나셔서 양 형제들의 의견들을 베어버리려고 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집회소를 짓고 있을 때 양날의 검이 모든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3자가 바로 그리스도 곧 인자이신데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며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사장이신 인자께서는 우리를 손질해야 할 올바른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잠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등대 위에 있는 등을 손질하고 다루는 제사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제사장은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면서 모든 등들을 손질하며 돌보십니다. 빛을 내는 얼굴을 가지신 16절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과 13절에서 그분의 얼굴은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랑스럽게 나타나며 서신서들에서 그분의 얼굴은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의 얼굴은 다니엘 10장 6절에서 있는 바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데 이는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심판의 비춤을 위함입니다. 그분이 변형되시고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을 때 그것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왕국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러 오실 때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17절은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바는 교회 생활을 이미 시작했으므로 그분이 정녕코 그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일을 미완성인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지방의 교회들은 주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 안에서 그분이 시작한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이심. 18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있는 분, 곧 전에는 죽었던 분이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임을 봅니다. 교회들 한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분이시오, 교회들의 머리시오, 교회가 속해 있는 분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 충만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들도 역시 살아있어야 하고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어떠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까? 회복 안에서 온 교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있어서 생명이 충만하여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18절에서 주님은 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땅 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바닥에서 먼지들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와 비슷하며 음부는 쓰레기통과 비슷합니다. 쓰레받기가 모으는 것마다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사망은 모으는 자요, 음부는 보관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음부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멸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비록 음부가 그분을 잡아두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력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사망은 쏠 곳이 없고 음부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그와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혀 사망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이 들어올 적마다 많은 이들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거점과 기회와 자유로운 통로를 드리는 한 사망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거점을 갖지 못하실 때마다 사망이 즉시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권능이 많게 되어 죽은 자들을 잡아둡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망은 그분께 굴복하며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